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상의 빛 방송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상태일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기에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 기도하는 중에 등허리가 뜨거워지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불 같은 것이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더니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바닥 위에 댕글댕글 구르면서 이제 이상한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생활이, 성품이 과거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제가 참 의아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흔히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들이 한동안은 뜨거운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 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낯이 부끄러워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낯이 부끄러워할 그러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면서 지탄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몇 형제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이기적이라면 나는 성령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마귀의 기만의 역사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을 조작해서 가짜 성령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과 기만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 가지 큰 징조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기적들이 행하고 거짓 미혹해 하는 가르침들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험이 참된 성소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을 알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참된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성령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장입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신 장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을 펴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증거한다고요? 아,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의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증거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마시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기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 같은 존재가 어떤 인격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하나님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성령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다.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근심합니까? 어떻게 슬퍼합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면 그가 너희를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이죠. 아, 성령께서는 분명히 어떤 일을 특별히 행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외롭게 남겨둠을 당한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것이 보혜사의 뜻이에요. 보혜사의 뜻은 같이 동행하면서 위로하고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말 예수께서 승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소수가 남아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올바로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께서 보이시지 않을 때라도 여전히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아,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같은 장 26절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제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다른 보혜사를 했습니다. 왜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보혜사였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아,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종합해 보십시다. 그러면 성령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에 올바로 서서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떠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 성령을 받았다고 가슴이 뜨거워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조용히 역사하더라도 우리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경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은 이것은 성경의 말씀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께서 이 선지자들을 감화시켜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펴서 연구할 때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이해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성경을 이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은 죄의 파워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오, 이 성령의 두 번째 그 성령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죄의 파워를 승리하고 이기고 물리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자꾸 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죄의 연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7장 20절을 좀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로마서 7장입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24절에서 로마서 7장 2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로 많은 인간들의 우리들의 절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 앞에 부르짖던 그 경험을 그렇게 되살려서 이제 거기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 죄의 파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라고 소리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규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절규를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자꾸 범하는 것입니다. 죄의 육신이 약하여서 항상 죄에 빠져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고 부끄럽게 만들고 가족들을 슬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는 그런 죄의 파워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파워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찌할 줄 몰라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서 말이죠. 행하던 무서운 사형 제도들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말이죠. 죄수를 죽은 시체와 마주 보고서 있도록 꽁꽁 서로 묶어놓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와 마주 보고서 꽁꽁 묶어놔요. 그런 말이죠. 그 시체에 썩어져가는 그 시체의 독소가 살아있는 죄수의 몸속에 들어가고 너무나 지겹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의 그 죽음의 파워가 썩어짐의 그 썩은 몸의 파워가 그 살아있는 몸속에 계속 스며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썩어져가는 죄의 본성과 어울려 있어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24절의 절규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소리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밀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양심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 속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포기한 자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말씀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여러분이시여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무조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면제권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께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율법을 쫓지 않고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사형 선고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죄의 본성과 또한 배양해온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 쓰러지지 않고 죄의 파워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죠.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꾀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옵시다. 자, 우리 조금 더 계속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린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생을 살아야 합니다. 같은 장 12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어떤 육체적인 경험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거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신령한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죄의 육신의 충동과 우리 마음속의 죄의 충동과 죄의 본성의 충동과 마귀의 밖에서부터 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유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동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힘이나 우리의 개인 수양을 가지고 훈련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하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의 속성과 밖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하늘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과 기만에 빠지지 않고 성경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주신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생애 가운데 거룩히 하시는 주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냥 자식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할까요? 로마의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친자식에게는 재산 상속을 거부할 수 있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거부하지 못하고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자식은요, 낳고 싶지 않았는데도 실수로 낳을 수 있지만은 양자는 다 알고서 결정한 다음에 양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양자에게는 기업을 주는 것을 이 아버지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관계이죠. 여러분 대통령 앞에 어른들도 벌벌 떨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뛰어들어오며 아빠 하면서 그 대통령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왜요? 두려운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당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설교자요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괴로움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의 체면 때문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에 말씀했지요.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임하시죠. 그 결과는 압니다. 바람이 불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 않게 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에 살 수 있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 성령의 역사로 혼돈시켜 놓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몸으로 느끼는 뜨거움을 어떻게 보여주고 이상한 느낌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의 경험과 죄의 파울 승리하는 경험과 진리를 깨닫는 경험이 없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 역사는 말이죠.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조용히 준비시키고 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마귀의 역사에 빠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의 성령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기만에 빠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성령 역사와 거짓 성령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성령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 성령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은 한 크리스라는 아는 남편이 그의 아들 폴과 상당히 좀 서먹서먹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라는 이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자식에게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때리고 자식에게 항상 화를 내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은 아빠를 무서운 사람만 생각합니다. 아빠가 직장에서 온다고 하면 도망가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이 한 번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왜 이럴까? 말씀을 읽고 깊이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자식에게 왜 이러고 내 아내한테 왜 이럴까? 그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내에게 친절하고 자식에게 얼마나 자상하고 참 좋은 아빠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아내가 아들에게 폴에게 폴아 아빠 오신다 하면 이 아이가 뛰어나가면서 아빠 너무 좋아하고 아빠에게 뛰어나가는 그런 가정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만 인도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기만에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마귀의 함정에서 보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충동해서 승리케 하고 밖에서 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마귀의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고 참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참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스러운 시간 되셨습니까? 저희 생애비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들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성경대로 살려고 갈등하는 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드리기 위하여 제작된 소책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지옥불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이고 무엇이 거짓 영인지 구분할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소책자는 이러한 구원과 신앙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신청하는 분들에게 이 소책자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실 번호는 생애의 빛 뉴욕 지부 무료 전화번호 888-881-1004번입니다. 888-881-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